야고보서 3장 1절로 1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이런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오 땅 위의 것이오 정욕의 것이오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행함이 뒤따르게 되어 있다. 그 얘기를 지금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우리의 행함으로 증명되어야 할 우리의 믿음, 그 첫 번째가 뭐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야고보는 우리의 믿음을 행함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하면 그 첫 번째가 말에 있다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과 제자, 사제지간에는 주로 가르침이 말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생이 된다는 것 뭐 중요한 일이고 특권입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이 사도 야고보는 너희들이 불어 이렇게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라. 곧 많이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 그 얘기죠. 왜냐하면 가르친다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일껏 가르치고 내가 그 가르침대로 살지 못한다면 내가 심판받을 대상이 되고 마니 그러니까 굳이 불어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교회는 어디 누가 가르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가 뭐 설교가 가르치는 겁니까? 아니에요. 설교가 도덕적 윤리적이 되면 절대로 성도들이 안 바뀝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서로 간에 먹고 뭐 마시는 거지. 그게 뭐 이걸 뭐 가르치고 배우고 여러분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 잘 안 바뀝니다. 그러나 말씀 한마디를 품고 살아내려고 애쓰는 사람은 바뀌겠죠.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먹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먹는 사람하고 공부하는 사람하고 다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야고보는 우리가 이 말에 실수가 없으려면은 남을 먼저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이거죠. 어쩌면 우리의 몸으로 살아낸 만큼 가르치면 자연히 전해지는 것이지 굳이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통독반에서도 뭐 자꾸 이렇게 뭐 가르치려 그러면 아주 복잡해져요. 물론 모르는 게 궁금한 게 있으니까 자꾸 묻겠지만 그러나 사실 묻는 것도 여러분 성경님한테 물으라는 거죠. 성경을 읽다가 모르는 부분이 왜 없겠고 막히는 게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걸 이제 자꾸 이제 뭐 이렇게 사람한테 배우려고 하는 것보다도 자꾸 기도하고 또 그냥 계속 읽으면요 어느 날 자꾸 깨달아져요. 성경을 몇 번씩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은 신기하게 그 전에 모르던 것들이 깨달아지고 그 전에 전혀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또 이런 말씀이 있었나 또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점 이 깨달음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이죠. 이게 지식만으로 그치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2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근데 참 야고보가 이게 자기 고백이기도 해요.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있는 사람이다. 다에 자기 자신은 포함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작 사도 야고보 자신도 말에 실수가 많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다 말에 실수가 있다고 하니까 예외 없이 누구나 어떤 사람도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다. 그런 뜻이죠. 만약에 말에 실수가 없다면 그건 온전한 사람이다. 그만큼 우리가 말에 절제가 힘들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어쩌면 그 말로 우리가 절제가 된다면 그건 마치 우리 몸을 굴레로 씌워놓은 거나 같다 이 말이죠. 몸이 마음껏 컨트롤 당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혀다 그런 뜻이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말에 대한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7절입니다. 시작.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무익한 말을 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말로 정죄를 받고 말로 의롭다함을 받으니 마지막 날에 우리가 말한 것들로 다 심판대 앞에서 그게 드러난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자, 3절, 4절, 5절이에요.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우리의 입에 재갈을 물린다. 재갈이라는 것은 말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물리는 게 재갈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을 그 재갈을 물려서 통제하듯이 우리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게 되면은 우리의 온 몸을 제어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우리의 온 몸을 통제하기 시작을 하면은 우리 몸이 통제되는 만큼 우리의 인생의 행로도 통제를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가고 오는 것이 결정되는 거니까 우리가 혀로 결정이 됐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얘기죠. 우리가 혀를 잘 통제를 하게 되면 우리의 몸이 잘 통제를 되게 되고 우리의 몸이 잘 통제받으면 우리 인생의 행로, 우리 인생이 가는 길이 잘 통제가 된다. 이게 지금 야고보 사도의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혀가 우리 인생을 통제하는 것을 이제 비유를 들어 설명하기를 저 배를 봐라. 배를 보면 그 뭐 이렇게 배가 가고 오고 하는 게 바람이 가고 오고 하는 게 아니지 않냐. 그 작은 배 안에 있는 키 가지고 배 전체 방향이 결정이 되고 그러니까 그 키 하나가 그 거대한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처럼 우리의 혀가 하나가 뭐 지체 중에서 큰 편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혀가. 그러나 그 작은 혀가 우리 몸 전체를 통제하는 것에다 비유를 하는 것이죠. 배에 뭐 타본 사람들이 많겠지만은 선장실이 올라가면 조타실이라고 그 정말 키 하나 이렇게 돌리면서 모든 배의 방향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배가 무슨 뭐 몇천 톤급이건 몇만 톤급이건 20~30만 톤의 유조선이건 어떤 배라도 그 방향 타 키 하나 가지고 그 배를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를 움직이는 것처럼 키가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의 혀가 우리 몸 전체를 움직이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작지만은 이 작은 게 결코 작은 게 아니라 작은 것이 큰 것을 움직이는 원리를 보라는 것이죠. 또 얼마나 작은 불이 큰 나무나 숲을 태우는가. 불씨 하나는 작지만 우리가 뭐 그 동해안 쪽에 불이 가끔 나는데 보면은 뭐 누가 담뱃불 하나 던지거나 성냥불 하나 그어대면 나무가 이렇게 숲이 바짝 말라 있으면 그 불씨 하나 때문에 온 산 하나입니까? 몇만 평, 몇십만 평을 태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 작은 불씨 하나가 얼마나 큰 파급이나 영향력을 가지고 있냐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 혀를 갖다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느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이거는 말을 또 아주 강하게 하죠. 아주 이 혀에 관해서는 가장 강력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야고보 사도가 지금 이렇게 혀에 관한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자, 너희들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보여봐라. 그 믿음을 보일 수 있는,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행함으로 입증할 수 있는 첫 번째가 이 혀를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것이다. 말을 어떻게 절제하느냐 하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야고보 사도가 굳이 이 말을 행함의 가장 대표적인 첫 사례로 들고 나오는 까닭은 초대교회가 말로 인해서 그만큼 분열을 많이 경험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 말이죠. 초대교회만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교회가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말로 인한 시비 때문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절제되지 않은 혀, 통제되지 않은 그런 말 때문에 초대교회가 어려움을 겪었듯 지금도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혀는 불이다. 앞서 불 하나가, 작은 불씨 하나가 이 산 전체를, 숲 전체를 태우듯 그 교회 작은 그 말, 잘못된 말이나 그 무슨 시기하는 말이나 음해하는 말이나 이런 말 때문에 교회 전체가 분란에 휩싸이거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그런 얘기죠. 그 마치 그 불의의 세계, 의로운 세계를 만들지 않고 혀 하나가 불의한 세계를 만들어서 심지어는 지옥 같은 세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 전체를 더럽힐 뿐만 아니라 삶의 수레바퀴를, 삶이 굴러가는 것, 수레바퀴는 삶을 굴려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혀가 인생을 굴려가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그 수레바퀴를 불태워버리면 더 이상 수레가 못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혀가 우리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듯 말 한마디로 우리 인생 전체를 파멸로 끌고 간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불은 어디서 나는 거니까? 그 우리 인생을 불사르는 불은 지옥불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혀 이거 잘못 쓰면은 그냥 순식간에 지옥 같은 세상을 만들고 만다 이 말이죠. 혀 한마디나 말 한마디로 가정이나 우리의 일터를 지옥 같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왕 뭐 마스크도 쓰고 사는데 잘 됐지 않습니까? 그냥 마스크 쓰고 그냥 이건 침묵하라는 시대의 사인인가? 전부 내 입에다 마스크를 쓰고 씌워가지고 그렇게 한번 생각도 해볼 수 있죠. 또 이 혀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7절 8절이에요.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거 참 끔찍한 얘기죠. 우리의 혀가 아무튼 쉬지 않고 악을 뿜어댄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기야 뭐 SNS만 봐도 그게 맞는 말 아니에요. 뭐 혀가 손끝으로 갔지만 하루 종일 그렇게 댓글 쓰고 뭐 악의적인 댓글을 다는 사람은 하루 종일 악을 뿜어대는 거 아닙니까? 죽이는 독이 가득하대요. 그래서 저는 이 땅의 지도자들이 쓰는 언어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그 격을 잃어버린 언어를 쓰고 사회 지도층들이 이렇게 독이 가득한 말을 쏟아내면 이 사회는 한 순식간에 지옥을 만들고 마는 거예요. 아니 사람의 한 개인의 혀도 그런 큰 힘을 가지고 있는데 한 나라의 지도자들이 그 혀를 잘못 쓰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거 이거는 정말 참 조심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혀에 관한 얘기는 성경 전체에 두루두루 나옵니다. 잠언이나 시편에 많이 나오죠. 대표적인 거 잠언 한 가지만 오늘 읽고 넘어갈게요. 잠언 16장 27절입니다. 잠언 16장 27절. 자, 시작.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이게 늘 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악을 도모하는데 그 악을 도모하는 걸 입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입은 맹렬한 불을 뿜어대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뭐 불로 쇼하는 데를 불쇼 이런 데 가면은 입에다가 뭐 뭘 집어넣어가지고 불을 확 뿜어내지 않습니까? 그걸 연상케 하는 것이죠. 하루 종일 그런 불을 뿜어내서 사방에 불을 지르고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사람을 격동케 하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그냥 말을 할 때는 마스크 잠깐 벗었다가 또 말을 안 할 때는 항상 입을 닫고 있으라는 뜻으로 마스크를 쓰고 지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니까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혀를 갖다 문제는 사람이 아무리 살아온 짐승들도 오래 길을 시간을 이렇게 들이면 길이 들여지는데 인간의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누가 길들일 수 있냐는 것이죠. 하루 종일 입을 열고 사는 사람은 그 안에서 그냥 악을 뿜어대는 것이요 독을 품어대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야고보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뭡니까? 9절 10절이에요.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문제는 세상은 뭐 그렇게 입을 가지고 혀를 가지고 함부로 쓰고 산다고 칩시다. 그러면 교회는 어찌해야 되냐 이 말이죠. 교회는 이걸 가지고 이 입을 가지고 뭘 해요?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동일한 혀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더니 하나님의 백성 그 곁에 있는 형제 자매를 또 저주할 수가 있냐?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냐 이 말이죠. 그 왜 한 입을 가지고 두 가지 전혀 다른 상반된 용도로 그걸 쓰냐? 한 가지를 가지고 동일한 목적,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써야지. 하나를 가지고 왜 이렇게 두 가지를 쓰냐? 누가 수술 칼을 가지고 사람을 살해하냐? 수술 칼이면 수술 칼로만 쓰고, 뭐, 식탁의 칼이면 식탁용으로 써야지. 그 칼을 가지고 왜 두 가지 용도, 상반된 용도로 쓰냐, 이 말이죠. 그건 마땅치 않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논리는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이 입술을 가지고 누구를 저주할 권한이 없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로 쓰기로 확정했으니까. 이 입술의 용도는 오직 사람을 덕을 세우고 교회 덕을 세우고 사람을 격려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만 쓰겠다라는 게 우리 믿음의 행함의 첫 번째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6장 28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의 입술은 이렇게 쓰기로만 결정이 됐기 때문에 누가 너희를 저주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맞상대해서 저주할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혀가 그 용도를 안 쓰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를 누가 우리를 저주하더라도 우리는 그 사람들을 저주하지 못하고 축복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를 모욕하더라도 함부로 같이 맞상대해서 그냥 욕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입술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앉은 사람 누가 뭐 그렇게 합니까? 억울한 듯한 그런 표정을 짓지 마시고. 우리가 다 이제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점점 신앙이 성숙하다는 게 뭡니까? 여기에 점점 근사치로 접근하는 삶이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전에는 그냥 한번 한마디 들으면 팍 떨고 뭐 어쩔 줄을 모르고 뭐 교회 뭐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이 반응을 했는데 점점 입에서 욕이 사라지고 점점 축복하는 언어를 많이 쓰다 보니까 아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뭐 오죽하면 나를 욕하겠나 그렇게도 또 말하게 되고 그 사람도 사랑받아야 할 사람이고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하나님 저 사람도 사랑을 좀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숙해 간다는 건 뭐냐니까 우리의 혀를 어떻게 쓰느냐에 달렸다. 이 혀로 사람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다가 점점 한 가지 용도로만 쓰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그게 신앙의 곧 성숙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샘의 비유를 듭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나무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 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한 샘에서 두 가지 물이 나오지 못한다. 그 샘에서 옹달샘에서 물이 솟아오르면 뭐 먹을 수 있는 물이면 먹을 수 있는 물만 계속 솟아나는 것이지 하루는 뭐 단 물이 솟았다가 하루는 쓴 물이 솟거나 오전에는 뭐 감칠맛 나는 물이 솟아오르다가 저녁에는 못 먹을 물이 나거나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이 우리 안에서 하나의 샘처럼 자리 잡는다면 우리는 그걸 축복하는 언어를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이 입으로 좌우지간 할 말 안 할 말을 가리고 아직도 뭐 욕을 해대고 하면은 예. 정말 입에다가 반창고를 붙이고 나올 줄 믿습니다. 반창고를 붙여.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래서 이제 그 뭐 말로부터 벗어난 것 같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지혜와 총명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혜롭다, 총명이 있다. 그런 사람은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여야 되는데 부드러움이라는 부드러운 말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싸나운 것이란 싸나운 말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싸납냐 하면 나 같은 사람 보고 저 싸납다 그러는데 말이 이게 너무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드러운 성품을 빚기 위해서는 말을 부드럽게 하는 훈련을 해라 이제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뭐 이게 그 사람 말을 들으면 성품이나 인격이 결국 드러난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말하지 말라. 마음속에 이게 시기나 다툼이나 이게 갈등이 이렇게 많으면 그러면은 사실 이건 자랑하지 말라는 뭐 입을 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우리 안에 시기가 있으면은 말해봐야 뭐 좋은 말 나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시기라는 게 사실 사람을 가장 초라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본인이 몰라서 시기심을 지금 내고 있지 그 시기심은 여러분 가난한 것보다도 훨씬 더 불쌍한 인간이에요. 왜냐하면 시기라는 건 남이 잘 되면은 내가 잘못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어리석은 생각의 태도에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사는 사람이 이 시기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남이 잘 되면은 마치 내가 가난해지는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더 손해보는 것처럼 생각하는 아주 어리고 유치한 태도가 이 시기란 말이에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그런데 이게 뭐 나이 든다고 해결이 됩니까? 무슨 뭐 자리가 높아진다고 해결이 됩니까? 이거 위로부터 오는 지혜 거듭나는 것밖에 다른 도리가 없는 거예요. 길들여지지도 않고 치유가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 시기심이라는 게. 근데 가장 자기 인생을 불쌍하게 만들고 초라하게 만드는 게 남의 시기나 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아니 부지런히 살면 시기할 시간도 없을 텐데 무슨 시간에 짬이 나고 여유가 나면은 자꾸 남의 삶을 들여다보다가 시기나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성경만 뭐 이게 올해는 내가 한번 로마서를 다 암송해보겠다 그러면 시기할 시간이 없어요. 이거 암송하느라고. 암송 안 되거든요. 암송하면서도 왜 저 사람은 되는데 나는 안 되지 그럼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오 땅 위의 것이오 정의의 것이오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러니까 위로부터 온 지혜와 아래의 지혜의 극명한 대비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게 곧 혀로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쓰고 있냐 이제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지혜가 하늘의 지혜인가 땅의 지혜인가는 말하는 거 들어보면 알겠죠. 그 말로서 시기를 만들고 다툼을 만들고 혼란을 빚고 모든 악한 일이 있으면 아, 저는 뭐 지혜가 있다고 하나 저 사람이 뭐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나 저거는 예, 귀신의 지혜구나 땅의 지혜구나 맨날 뭐 시비나 하고 다니고 이 얘기 저기다 갖다 옮기고 저 얘기 이게 또 옮기고 말을 섞다가 그냥 시비를 만들고 그래서 전화로 뭐 한 시간 두 시간 따져봐야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그거 요새는 또 녹음까지 하더만 해가지고 또 보내고 말이죠. 아, 그런데 위로부터 난 지혜는 어떤 것이냐? 하늘의 지혜라는 어떤 것이냐? 이건 성결하고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입술을 쓰는 것이고, 관용할 줄 알고 양순할 줄 알고 긍휼할 줄 알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고 화평하게 하니 그게 의의 열매를 거두는 거다. 이거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하고 똑같아. 사도 바울이 성령의 열매 그 얘기하면서 꼭 핫했던 얘기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추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주 대비를 똑같이 해놨잖아요. 야고보나 뭐 바울이나 뭐가 달라요? 우리가 이렇게 위로부터 거듭나야 하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 믿음으로 사는 삶의 모습이 믿음이 없는 사람과 어떻게 다른지를 이렇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 곳에 무슨 자꾸 다툼이 생긴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교회만 다녔다 뿐이지. 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다. 믿음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알라 신만 잘 믿어도 그렇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부처만 잘 믿어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그럴 수 있냐는 말이에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왜 그렇게 분란이 생기냐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만 거듭난 줄 아는 거지. 거듭난 거는 여러분 옆에 사람이 알지 내가 몰라요. 나는 착각해요. 그래서 가상 임신하고 그렇게 많아 사람이. 다 가상 임신인데 임신한 줄 알아. 새 생명이 잉태된 줄 아는데 아니 옛사람으로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족 부대가 터지든 이런 일들을 경험해야 되는데 옛사람이 죽음을 경험하는 게 가족 부대가 터지는 걸 경험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 안에 새로 새 생명이 발효하기 시작하면 내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안 죽은 증거가 뭡니까? 시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당짓고 분열하고 이게 뭐 그런 거죠. 어디가 이 교회에 그런 게 있다는 거는 교회가 아니라는 뜻이고 주님이 볼 때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러나 희망을 가지십시오.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까지 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포기 안 하면 돼. 또 회개하고 주님 내가 오늘 또 이 입술로 또 범죄하였네요.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은 진짜 아침부터 파수꾼을 좀 세워주세요. 어제는 오후에 세우셨나 봐. 뭐 그러든지 계속하면서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오늘 안 되겠습니다. 주님 제가 반창고를 붙여주세요. 오늘 아예 그냥 하루 초일 한번 침묵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세일의 금식 침묵 기도회를 해야겠어. 한번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우리 안에서 믿음이 발효하는 시간, 좋은 믿음이 무르익어가는 시간, 그 무르익은 마치 포도주가 향기롭듯 우리 믿음도 무르익어서 향기로운 말을 뿜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하루 내 입술로 사람을 정말 넘어뜨리거나 실족케 하거나 상처주는 말 하지 않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입술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이 입술로 내 인생의 행로가 펼쳐지기도 하고 또 웅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하나님 그런 입술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인간을 지으셨으니 하나님과 같은 이 언어의 권세, 말의 권세를 허락해 주셨는데 이 말로 얼마나 많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다 말에 실수가 있습니다. 어느 누가 말에 온전하겠습니까? 그러나 실수한 것 금방 알아채고 정말 그 입술을 돌이켜서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니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찬양한 입술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위로하고 격려하고 정말 누군가에게 선한 말을 건네는 하루가 되게 하셔서 오늘 온전히 입술을 지켜내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분노케 하는 일이 있더라도 다시 한번 온유한 말로 다듬어서 표현할 줄 알고 아무리 우리의 입술이 거칠더라도 주님께서 온유하게 만드셔서 누군가에게 믿음을 증언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말씀 이외에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아버지께 들은 말씀을 모두 다 너희에게 전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입술이 정말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읽은 말씀, 들은 말씀, 묵상한 말씀이 우리 입의 술에서 나가는 향기로운 말이 되게 하셔서 주님께서도 열납할 만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입술을 제어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혀의 건세를 잘 사용하고 그리고 달려갈 길 다 달려갔을 때 우리를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날마다 우리의 정욕대로 우리의 충동대로 우리의 분노대로 입술을 쓰지 않고 온유와 화평케 하는 입술로 사용토록 하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이 입술로 정말 내 인생 행로를 바로잡고 누군가의 인생의 보탬이 되기를 원하는 이전에 고개 숙인 모든 혀의 권세를 지닌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